네, 우리는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네,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1장과 이 2장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부터는 시간을 훌쩍 넘어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0세 이전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어지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기간 있죠? 3년의 그 공생애 기간만이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이 복음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공생애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 그때라는 표현은 갑자기 어떤 장면이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시간이 도래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과 2장의 이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것과 맞물리는 지점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간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던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로마의 지배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앞서서 등장하여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예수님도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400년 만에, 거의 400년 만에 등장한 이 선지자,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요. 사실 그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복음서 모두에서 이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40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예언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문맥상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준비한 길을 통하여서 바벨론 그 포로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이미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이 회복을 약속을 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약속은 완전히 성취된 약속이 아니고 또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또 이미 임하셨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선포하며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그리고 6절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말라기에서도,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의 그 마지막 내용에서도 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올 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알게 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마지막 선지자로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유대 광야에서 네, 메마르고 황량한 그 땅에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네,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의 선포는 유대인들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저 그냥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고 뉘우침으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권면도 아니었습니다. 네,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의 내용도 더더욱 아니었겠죠. 네, 이것은 하나님과 회개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네,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포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라 하시고 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뒤에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땅의 새로운 시대, 여기선 천국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통치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곧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털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은 무엇이었죠?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입는 그의 의복도 그렇고 그가 먹는 음식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막에 거주하고 있던 그 유목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던 그런 복장이나 음식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이 사는 모습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은 세상과 상관없는 모습, 이방인의 모습으로서 그 유대 광야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요한이 이 외치는 외침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네,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예, 선포인 것입니다. 예, 놀랍게도 이 회개의 선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비참함과 이 절망적인 상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이 회개의 선포를 듣는다고 해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서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네, 이 세례 요한의 출현과 이 선포된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의 사방에서 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그들 모두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또 개중에는 혹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뒤섞여 있는 기대와 이 열망들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을 얻는 효력이 있을까요? 네, 아마 그 구약에 등장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나타나서 한꺼번에 그 모든 세례를 베푼다고 하더라도 네, 그 세례는 구원의 효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세례를 준다 해도 우리는 인간은 결국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정말로 진짜 참 세례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세례가 네, 진짜라는 것이죠. 네, 자신은 낮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물로 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이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우리를 그 구원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발견했다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는 또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어떤 의미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온전히 돌이켜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인생에서 또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성공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고난이 비록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고통과 어떤 고통과 손해를 보는 결과가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바로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달라진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단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달라져서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는 또 이 여러 무리가 있었지만 또 다른 한 무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대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선지자인데 또 하나님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좀 거룩한 자인데 너무 지나치게 하는 표현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는 그 말이나 단어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례요한과 동일하게 뒤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런 동일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적어도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그 일치된 뜻 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그 외적으로 보기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들의 도덕성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지식이나 종교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아주 완벽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또 이미 확보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의 내 마음의 돌이킴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네.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강한 자기 확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처럼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들만의 하나님, 그들이 알고 그들이 만든 그 하나님으로 그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네,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감추고 치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말씀, 생명의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두움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빛으로 밝혀지죠. 곳곳 구석구석에 예를 들면 우리 집 장롱 뒤에 있는 구석을 그냥 보면 보이지 않지만 조명으로 비추었을 때 그 저 안에 깊은 곳까지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추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드러날 때 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빛과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말씀 앞에 나의 죄악이, 나의 연약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드러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또 하나님의 빛의 일하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께 주목하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어디까지나 이 메시아의 사역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어저께 그 2부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어떤 화려한 하나님 말씀도 화려한 수식어나 어떤 장황한 설교로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명확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일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지만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길로 우리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고 또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각자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예배를 위해 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